미국과 중국이 오는 11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11월 동남아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회동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시 주석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언론과 전화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최근 통화에서 대면 회의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각자의 팀에서 세부 사항을 진척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자는 데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다만 시간과 장소 등 더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오는 11월이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마무리되고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의 정치적 부담이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금까지 5차례 통화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일본 강요가 13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쿠니 신사에 참배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우리 정부는 일본과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 강요가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앞서 이날 수도 도쿄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상은 사비로 공물을 복납하고 방명록에 중위원 의원 니시무라 야스토시라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 정부 출범 이후 강요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확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의 한 교회에서 14일 불이 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현지 관계당국을 인용해 이집트 기자주 임바바에 있는 콥트교 아부 시파인 교회에서 아침 예배 도중에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약 5천여 명이 모여 있었고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1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이며 보건당국은 30여 대의 구급차를 동원해 환자를 이송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화재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3, 4층에 모여 있었으며 2층에서 연기가 올라오자 계단으로 급히 내려오는 사람들이 뒤움켜 넘어졌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슬람 신성 모독 논란을 일으킨 소설 악마의 시의 작가 살만 류시디의 흉기 비습 사건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류시디에 대한 악랄한 공격과 악랄한 공격에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과 함께 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살만 류슈디는 인류에 대한 통찰력, 비할 데 없는 스토리 감각, 위협이나 침묵을 거부하는 등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이상을 상징한다면서 용기와 회복력,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능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의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류슈디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 깊은 미국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슈디는 12일 뉴욕 서부에서 강연 도중에 무대 위로 돌진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과 복부 등을 찔려 쓰러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원전 일대에서 12일에도 폭격이 계속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소행이라며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 연설에서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볼모로 삼아 인근 도시를 폭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에서 공격하거나 원전을 보호막으로 삼아 폭격하는 모든 러시아군은 우리 정보요원과 특수부대, 군의 특별 목표물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원전에 폭격을 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News Focus.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과 중국 외무장관이 9일 칭타오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전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중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윤국한 최연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난소영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한중 외무장관 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9일 칭다오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한중 외무장관 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고위급 인사 방중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번 한중 간의 외교 수장 회담은 그 시기를 좀 봐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때가 아닙니까?
네.
그런 만큼 국내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쪽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를 보면요.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 전임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미한 동맹 강화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 중국 견제가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가를 했고요. 또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죠. CHIP4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가치 외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권위주의 정부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죠. 이런 상황에서 외교장관 회담이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열리는 만큼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나 회담 이전부터 중국은 한국에 그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강한 톤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권할 경우에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사드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마당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굉장히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이에 따라서 그 한중 관계에서의 안정적인 관리가 절실해진 상황에서 열리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 어떤 부분에 공감대를 마련했습니까?
네,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문제가 논의돼 있습니다. 이번 그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9일 그 칭다오에서 여러 문제를 논의했는데 보면은 역시 그 북한 핵 문제가 1순위로 가장 그 첫 번째로 다뤄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과 중국 간에 어떤 뭐 공감대가 마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역시 그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는 것이 한국, 중국 모두에게 좋다는데 양측 그 외무장관의 그 인식을 같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된 발언을 보면요. 박진 장관은 회의 그 서두에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그 한반도 상황이 그 전례 없는 위협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게 건설적인 역할을 그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는 그 단호히 대처하되 북한과 그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을 것이다. 이런 한국 정부의 그 입장을 그 설명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의 그 왕이 부장은 중국은 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양국이 소통해 나가자 이렇게 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중국에게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를 한 것이고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그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를 좀 더 유추해 보면 역시 그 북한 핵 문제가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이미 양측의 입장을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그 양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그 밝혔고 이 문제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이 그 7차 핵실험을 안 하는 것 이것이 한국과 중국에게 모두의 이해관계에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회담이 마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왕이 무장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소극적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나요?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가 그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왕 부장이 미북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미국이 보여온 소극적 태도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유관국이 보다 적극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측이 발표한 이번 회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측 외교부 발표를 보면요. 왕이 부장이 박진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와 관련한 단계적 동시적 해법과 쌍계 병진 구상을 견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계 병진이라는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미국 간의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이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단계적 동시적 해법. 이거를 보면 사실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줄곧 말하자면 이견을 보여온 그런 내용이고요. 중국 측의 이 아쉽다 또 미국이 소극적이다라고 한 그런 부분들은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회담에서 무엇보다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졌는데요. 그 근본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드 그러니까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이제 말 그대로 고고도 그러니까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이 그 과거부터 그 탄도 미사일을 자꾸 개발해서 그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자꾸 그 위협을 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6년 2월이죠. 당시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에 대처해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를 그 반대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사드가 그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사드는 그 미사일 요격 체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성능 그 레이더를 갖고 있는데 이 레이더가 중국도 탐지한다. 이것이 그 중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사드 문제를 기월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한국의 그 단체 관광을 금지시켰는데요. 이는 중국 사람들이 그 단체로 한국을 그 관광하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한국의 그 대중문화 이것도 금지시켰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그 한국 기업들이 한 20조가량의 피해를 봤다. 이런 그 얘기가 있을 만큼 한국에 큰 피해를 봤고요. 그러자 한국의 그 다음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이죠. 한국 청와대의 그 낭만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중국에 보내서 세 가지를 그 한국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드를 그 추가 배치 안 한다 하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슨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약속 또는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과 중국의 그 외무장관 회담 뒤에 중국이 발표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냐면은 이 세 가지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드가 지금 이미 한국에 배치가 됐더라도 이것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이것도 한국이 당시에 중국에게 발표했고 이것을 그 일종의 선언,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언을 했다 이런 것인데 한국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드 문제가 한국과 중국에 상당한 지금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종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또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사드 관련 논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자료를 내놨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사실 이 추가 자료로 내놓은 걸 보면 이 기존에 방금 전에 이제 최 기자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의 3부를 추가해서 1한이라는 것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3불은 아까 그 최 기자가 설명한 대로고요. 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 이런 것인데요.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구인데요. 큰 틀에서는 중국 외교부가 이런 별도 자료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 정부는 3불 1한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 3불 자체가 한국과 중국 관계를 고려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이고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 대변인은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안보 주권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사드와 관련해서 이번 외교수장 간의 회담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추가 자료를 내면서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 이 사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협력센터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주권사항이고 또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라든가 또 다른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나 지역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사드가 한중 간에 잠재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중국이 그 사드에 대해서 그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미국의 그 펜타곤 국방부, 국무부 모두 같은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드는 그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국에 배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드가 이것이 무슨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이웃인 그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한을 해라, 정상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주권 침해적 그 언급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그 미국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는 이달 중에 사드를 정상화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드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겠다, 끝내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원래 2017년에 사드가 국내에 반입된 직후에 박근혜 정부는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거를 완료하고 사드를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배치를 정식으로 할 계획이었던 중에 탄핵 정국 그리고 중국의 반대 등으로 추진에 결국 차질을 빚었고요.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정식 배치에 앞서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방침을 바꿨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거 인근 주민 등의 반대 주장을 의식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사드가 배치는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부수 시설, 인력 이런 것들이 반입되지를 못하면서 사실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사드 기지의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달 말까지는 사드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회담에서는 이 사드 외에도 또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의 한국 참여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인 지금 그 사안으로 등장한 반도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을 좀 배제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지금 추진하는 일종의 그 반도체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국, 타이완, 일본 이렇게 네개 정부가 반도체 관련해서 일종의 그 동맹을 맺고 중국을 좀 배제하자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지금 한국은 그 중간에 껴서 상당히 지금 그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 대표적인 그 반도체 생산 국가인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한 절반, 한 40%가량이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그 반도체 중국에 대한 수출을 끊으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번에 그 한국과 중국 간의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논의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그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이런 것을 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적정히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왕이 외교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독립자주를 견제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국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최우선 외교 순위를 두고 과거 그 문재인 정부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에서 탈피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이런 양상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사된 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 경계심을 얘기한 것이죠. 독립자주라는 것은 너무 한쪽에 쏠려서 미국의 입장에 너무 추종하는 그런 얘기를 나름대로 중국 왕이 부장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사실 그 윤석열 정부 이후에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상당히 경계를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앞서 얘기했던 사드 문제라든지 인도 태평양 전략 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칩4 이런 여러 가지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견제의 목소리를 끊이지 않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한중 외무장관 회담은 특별한 갈등 없이 끝났습니다. 만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크게 그 구조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그 장거리 미사일 ICBM 이런 것을 발사하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당장 그 사드를 정상화하거나 재배치하는 이런 문제가 그 떠오를 수 있고요. 또 7차 핵실험을 해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굳어지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이미 그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 재배치 또 전략자산 재배치 이런 문제가 떠오르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그 안보 구도가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한국과 중국 간에 뭐 큰 문제가 없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지만 그야말로 북한이 그 전략적 도발, 핵실험이나 ICBM을 그 발사, 도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한반도의 그 전략적 균형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전 승리를 주장한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10일 평양에서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그 4월 말에 그 북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것을 처음으로 공개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4개월 남짓 만에 이것이 이제 극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말 그대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북한이 얘기하는 이런 코로나 관련 자료라든지 통계를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라고 대체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전을 이루고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된 게 아니냐 이런 점이 있고요. 또 중요하게는 사실 일단 이렇게 극복했다고 선언한 데는 내부적인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코로나 사태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렇고 이 국경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경제 문제, 식량 위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거는 중국과의 교역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이제 국면을 전환하면은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과 또는 러시아와의 교역을 어느 정도 풀어서 식량 위기라든지 경제 문제도 좀 완화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감염 가능성 얘기도 나오던데요. 사실일까요?
그럴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지난 10일 그 평양에서 열린 코로나 그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 여기서 그 나온 얘기인데요. 그날 그 김여정 부장이 그 토론자로 나와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방역 전쟁의 고열 속에서 심히 아르시면서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는 없지만 고열 속에 심히 아르셨다 이런 걸로 봐서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4월, 5월 그 당시부터의 그 상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역시 그 코로나에 걸렸을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북한에서는 그 4월 말부터 북한군 그 창건 그 90주년 이걸 기념해서 열병식을 그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열병식 있기 며칠 전서부터 나와서 직접 그 열병식을 지휘 검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열병식이 끝난 다음에 그냥 그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 참석한 그 군인들하고 수백 명씩 모여서 한꺼번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한 자료에 따르면 그 수백 명하고 그 단체 사진 찍은 게 그 쉬운 일곱 번이나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미 그 북한에서 그 코로나가 그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그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게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연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확인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번 회의에서 그 정상 방역 체계로 등급을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넘게 이제 봉쇄되어 있는 국경 조금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한 배경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그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사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풍토병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고 극심한 이동 통제라든지 격리 조치 이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이제 일상생활을 좀 정상으로 복원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은 특별히 더하죠. 그동안 철저하게 2년 반 가까이 국경을 봉쇄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 교역 말하자면 중단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이미 북중 국경과 관련해서는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지금 준비되는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체가 이것을 그 염두에 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코로나 발병의 원인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보복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이것이 상당히 좀 특이한 그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에서 코로나가 그 유입된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강력한 보복 이런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좀 납득할 수 없다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뭐 그 코로나가 유입됐는지는 지금 확실진 않지만 지난 그 한 1년간의 그 과정을 보면 아마 코로나가 유입이 됐으면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그 유입됐을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면 북한이 그동안 북중 국경을 그 봉쇄를 했지만 올 그 1월 16일부터 북중 화물 열차를 그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그 물자 또 인원 이런 같은 그 접촉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그 북한하고 중국의 국경선이 1,3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그 민간인들이 그 밀수 행위 이런 것이 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밀무역을 통해서 역시 그 인적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합리적인 그런 건데요. 요번에 그 김여정 부부장은 중국 얘기는 일체 안 하고 남조선 그러니까 남쪽 한국에서 오물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삐라에 통해서 그 코로나가 유입된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안 두고 있는 그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발언이 한국에 대한 대적 투쟁을 주민들에게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승절과 이번에 김여정 토론을 통해서 사실상 지도부가 확실하게 대주민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우리는 대남 적대 행동으로 가겠다. 이걸로 이제 확실하게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정 운영을 남북 관계에 대한 대적 행동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김여정이 공식석상에서 연설한 내용이 이렇게 관영 매체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그만큼 공고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사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김여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아닙니까?
예.
아, 북한에서는 그 백두 혈통으로서 그 독특한 지위가 있는 것이고요.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김여정은 대외 문제 그리고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이런 그 발언들 이런 것들을 김여정이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치적 위상 자체가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고하고 아주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또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 회의에서 북한 리영길 국방상은 최전방과 국경, 해안과 해상, 영공에서 경계 근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뭐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것은 그 북한이 그 한국에서 그 민간인들이 날리는 삐라를 겨냥한 어떤 그 행동을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과거에는 이와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 2014년 10월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 당시 그 한국의 그 경기도 연천 지구에서 탈북한 그 북한 그 민간인들이 풍선에 대형 풍선에 삐라를 달라서 그 북한에 발사했는데요. 당시 그 북한의 그 휴전선 그러니까 붕괴선을 지키는 북한 군인이 총을 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총을 발사했고 한국군도 여기에 대해서 한 40여 발을 북한의 그 초소에 대해서 총을 쐈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응사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한국에서 그 민간인들이 그 대북 삐라 그 전단을 날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 같은 그 유사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국에서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달 하순에는 이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실시됩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핵실험을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과거와는 달리 대규모로 그리고 실병력이 동원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사태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이번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해 온 걸 보면 추가적인 핵실험뿐 아니라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이런 훈련 이런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에 맞서서 미국이나 한국은 이전과는 다른 군사적 차원의 행동까지 포함해서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라고 그렇게 밟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전후해서 상당한 긴장 고조 사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중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도로와 시설이 침수됐다고 하는데요. 핵실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면요.
네, 그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에 상당히 많은 그 폭우,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미국의 그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가 북한의 그 인공위성 사진을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그 핵실험장이죠. 그 풍계리에 있는 사범갱도 그 도로가 좀 유실이 됐고 시설도 좀 침수가 됐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오갈 수 있지만 차량이 오갈 수가 없다. 이런 그 보도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올리 하이로넨 전그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VOA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폭우로 인해서 핵실험이 최소 좀 9월까지는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그 핵실험은 벌써 한 6번가량 했지만 여름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폭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중단하거나 이것이 큰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거고요. 역시 그 북한이 중국 등 국제사회 이런 미국의 움직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중 외무장관 회담 소식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전 승리를 주장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 한반도 중부에 폭우가 쏟아진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나는 대통령 자리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말을 한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29대 워런 하딩 대통령인데요. 이건 단지 하딩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워런 하딩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고 있는 건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9대 워런 하딩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워런 하딩입니다. 혹시 내 사진을 봤다면 느꼈겠지만 인물이 참 훤칠하죠? 난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잘생긴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답니다. 외모가 대통령감이라서 날 대통령으로 밀었다는 사람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나는 1865년 11월 2일에 오하이오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는 농장일을 돕고 시내에 가서 헤엄치며 놀고 마을 악단에 연주를 하는 등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학교는 아이베리아에 있는 오하이오 중부대학을 나왔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교사와 보험 판매원으로 잠시 일하기도 했지만 곧 언론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친구들과 300달러를 모아서 메리온 스타란 작은 신문사를 인수했습니다. 신문 발행인이 된 건데요. 늘 균형 있는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문사 발행인으로 있으면서 하딩은 오하이오주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게 됐는데요. 사실 워런 하딩은 열렬한 공화당 지지자였습니다. 청년 공화당원 모임에 가입해서 1884년 대통령 선거 때는 같은 오하이오 출신인 제임스 블레인 후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인은 그해 선거에서 패했지만 하딩은 오하이오 공화당 내에서 점점 인맥을 늘려갔습니다.
하딩은 1899년에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하딩이 맡은 첫 공직이었죠. 그리고 주지사 선거에 나가고 싶어 했는데요. 그 대신에 1903년에 오하이오 부지사가 됐습니다. 그 뒤에 다시 주지사 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해서 다시 신문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다가 1909년에 마침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아서 주지사 선거에 나갔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민주당 후보 저슨 하몬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을 위해서 후보 지명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지도를 높여서 1914년에 오하이오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죠.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총장을 지낸 유진 트라니 박사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1914년 선거는 주민들이 직접 연방 상원 의원을 선출한 첫 선거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주의회에서 연방 상원 의원을 선출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하딩은 오하이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첫 연방 상원 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하딩은 상원 의원 생활을 무척 만족스러워했는데요. 그런데도 6년 단 한 번 임기를 지내고 나서 상원 의원 경력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20년 선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1920년 미국 중서부 시카고시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다. 레너드 우드 장군과 프랭크 라우든 일리노이 주지사가 팽팽하게 대결하면서 투표에 투표를 거듭해도 확실한 승자가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공화당 지도부는 밀실 협상 끝에 워런 하딩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서 라우든 주지사를 지지하던 세력이 아홉 번째 투표에서 하딩에게 표를 몰아주기 시작했고요. 결국 열 번째 투표에서 워런 하딩이 65%의 지지를 받으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뽑혔습니다.
America's present need is not heroic, but healing. Not monsters, but normal.
Back to normalcy. 그러니까 정상 상태로 복귀란 선거 구호를 내세웠던 하딩은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큰 표차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일반 투표 표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졌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하딩 전문가 유진 트라니 박사의 설명입니다.
하딩이 일반 투표에서 60.2%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1,600만 표를 얻으면서 37개 주에서 승리했죠. 민주당 후보였던 제임스 칵스는 11개 주에서 승리했는데 900만 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하딩이 404표, 칵스가 127표였습니다. 하딩은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전쟁과 복잡한 국제관계에 지쳐 있었습니다. 경제도 물론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하딩이 모든 걸 제1차 세계대전전의 상태, 정상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미국인들이 지쳐 있었는데 하딩이 안정을 약속한 겁니다.
전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안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고 밖으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렌 하딩 대통령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하딩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부분 의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은 의회에, 업무는 행정부 강요들에게 맡긴 채 골프와 카드놀이에 열중했는데요. 당시 공화당이 주도하던 미 의회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취했던 여러 가지 통제 조치를 해제했고요. 세금을 인하하는 대신에 높은 관세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또 엄격한 이민 제한법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하딩 대통령은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미국이 전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경제 성장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 면에서 어느 정도 업적이 있긴 했죠. 외교 정책 면에서 가장 큰 업적으로는 워싱턴에서 군축회의를 연 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 9개 나라가 참가해서 해군 군비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하딩은 또 꽤 훌륭한 인물들을 행정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찰스 에반스 휴스 국무장관이나 허버트 후버 상무장관, 찰스 도스 예산국장, 헨리 월러스 농무장관 등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친구들을 너무 챙긴 나머지 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시 유진 트라니 전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총장입니다.
특히 세 사람, 에드윈 덴비 해군 장관, 해리 도어티 법무장관, 그리고 엘버트 폴 내무장관을 아주 잘못된 인사정책의 예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폴 내무장관은 티포돔 사건과 관련해서 재임 중에 저지른 부정 때문에 미국 역사상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감옥에 가는 기록을 세우게 되죠. 엘버트 폴 내무장관은 하딩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디포돔은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에 있는 미국 석유 비축지를 말하는데요. 엘버트 폴 내무장관이 뇌물을 받고 민간 기업이 국유지인 디포돔에 들어가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게 허용했던 겁니다. 그 밖에 다른 행정부 관리들이 정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그런 혐의도 나왔는데요. 이런 행정부 관리들의 부정에 대한 얘기가 들리자 하딩 대통령은 친구들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1923년 여름 하딩 대통령은 아내 플로렌스와 허버트 후보 상무장관과 함께 서부로 연설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에 하딩 대통령은 후보 장관에게 넌지시 물었다. 만약 행정부 내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국가와 정당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후보 장관은 공개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하딩 대통령은 주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칠 파급을 두려워했던 건데요. 다행히 하딩 대통령은 이런 행정부 관리들의 부정이 일반에 알려지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서부를 여행하던 중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겁니다.
1923년 8월 2일 목요일에 사망했는데요. 사실 하딩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독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문이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은요. 하딩 대통령이 사망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정부 부정부패는 모두 하딩이 사망한 다음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딩이 사망했을 때는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언론이 하딩 행정부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했고요. 장관들 이름이 부정사건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엘버트 폴 내무장관이 교도소에 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딩 대통령이 숨지고 10년이 지나서 하딩 대통령 행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한 인사는 하딩 대통령을 가리켜서 현대판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딩 대통령의 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워렌 하딩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딩 대통령은 여러 조사에서 가장 순위가 낮거나 겨우 마지막을 면해서 끝에서 두세 번째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딩 대통령 개인이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잘못된 인사정책을 폈고 제대로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자격 미달이었다고 역사학자 유진 트라니 박사는 말했습니다.
하딩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대통령직에 걸맞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배경이나 교육 정도, 타고난 소질 면에서요. 하딩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은요. 하딩은 양쪽 얘기가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부족했던 거죠. 최근 하딩 대통령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 같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9대 워런 하딩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11월 동남아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회동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시 주석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언론과 전화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최근 통화에서 대면 회의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각자의 팀에서 세부 사항을 진척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자는 데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다만 시간이나 장소 등 더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통화했지만 대면 회동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강요가 13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 강요가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니스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앞서 이날 수도 도쿄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니스무라 경제상은 사비로 공물을 복납하고 방명록에 중의원 의원 니시무라 야스토시라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 정부 출범 이후 강요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의 한 교회에서 14일 불이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현지 관계 당국을 인용해 이집트 기자주 임바바에 있는 콥트교 아부 시파인 교회에서 아침 예배 도중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약 5천여 명이 모여 있었고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1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이며 보건당국은 30여 대의 구급차를 동원해 환자를 이송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화재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3층과 4층에 모여 있었으며 2층에서 연기가 올라오자 계단으로 급히 내려오는 사람들이 뒤엉켜 넘어졌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슬람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킨 소설 악마의 시의 작가 살만 류슈디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류슈디에 대한 악랄한 공격에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과 함께 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살만 류슈디는 인류에 대한 통찰력과 비할 데 없는 스토리 감각, 위협이나 침묵을 거부하는 등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이상을 상징한다면서 용기와 회복력,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능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의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류슈디는 12일 뉴욕주 서부 셔터코에서 강연 중 무대 위로 돌진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과 복부 등이 찔려 쓰러졌습니다. 류슈디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사업 규모가 최대 587억 달러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960마일, 1545km의 철도 건설 방안을 다음 달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665km에 이르는 첫 두 구간에는 약 247억 2천만 달러가 투입되며 오는 2032년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의 완료 시점은 2045년에서 2050년 사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은 동아시아의 제조업 중심지로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송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수였습니다.